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60절 말씀까지 묵독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결국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보다 더한 말을 하고 더한 반발을 사고도 살아남고 혹 어려운 지경에까지 빠졌다가도 기적적인 구출을 받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도 기적적으로 풀려나오기도 하고 감방문이 닫혀있는 채로 밖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온 일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죽음으로 끝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와 이어져서 우리가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남습니다. 스데반이 지적했던 유대인들의 잘못과 저들의 잘못된 사고방식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저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적을 한 스데반, 다시 말해서 지금 새로 시작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 십자가와 신자가 된다는 건 모두가 갖는 올바른 모습과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스데반의 죽음에서 가장 극적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스데반이 그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될 얘기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했다 하는 식의 장렬함과 비장함만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들은 유대인들의 모든 잘못이 무엇이냐 할 때 저들의 우월감과 자만과 특권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든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든가 성전을 지었다든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것 자체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이 그 지적에 공통되는 초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갖고 있는 할례 제도도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할례는 언제나 마음에 행하라 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에게 속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할례를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까지 가야 됩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죄 아래 가두어 할 말이 없게 하여 절망과 좌절과 위기 속에서 십자가밖에 붙들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저들을 십자가로 인도케 하기 위한 몽학선생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들의 자랑이 되었지 율법이 저들을 십자가로까지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성전도 그랬죠.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안에 온갖 제사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저들의 잘남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는 사도 바울 사도의 바울 사도의 아주 적절한 설명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보십시다. 7절부터 보죠.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주께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모세가 수건을 썼다 하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간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아서 율법을 받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또 거룩해 하사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자 모세를 기다렸던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보고 모두 모세에게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내가 빛이 난 것은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빛이 난 거지 내가 모든 존재 중에 뛰어나서 빛이 난 것이 아니니까 내 얼굴에 빛난 걸 보고 나에게 최종적인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쳐다보기만 해도 빛이 난 그래서 빛이 나게 된 그 쳐다본 대상 영광의 본체 생명의 본체를 기억하라. 내 얼굴에 난 빛으로 인해 그래서 나를 보고 나한테 매달리지 말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감아서 그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난 광채로 인해 모세에게 집착하는 것을 스스로 방지했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받아갖고 온 율법도 그렇다고 합니다.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만 그 영광스러움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면 그 율법이 장차 지시하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본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한 것 같이 율법을 받아갖고 어떤 실패를 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까지 가지 못하고 율법을 붙잡은 것으로 저들이 자랑하며 그것으로 저들의 교만의 근거를 삼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스데반의 설교의 모든 핵심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갖고 있고 성전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마땅히 너희를 인도해야 할 본체, 영광의 본체, 진리와 생명의 본체로는 왜 가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주님의 지적은 이겁니다. 저들은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을 자랑하는데,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해서 결국 그리스도 앞에 이르러야 될 것이 아니냐. 저들은 그 율법이 얘기하는 바를 추적해서 영광의 본체와 진리와 생명의 본질에 도달하지 않고 그것을 얘기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려고만 한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들어도 저들이 하는 식으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죠? 여기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말하자면 선생이 되고 랍비나 선생이나 그게 그 말입니다만, 랍비가 되고 선생이 되고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더 가깝고 그 실천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그걸 논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대접받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법도 자기들을 치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한 것들이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제 스데반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과 비교할 때 스데반은 말하자면 기독교 신자로서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시면 5절 말씀부터 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스데반은 입장이 다릅니다. 스데반뿐 아니라 스데반을 지금 대표로 묘사한 모든 신자의 삶과 존재의 원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정통한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운가를 우리를 치장하기 위하여 기독교적인 모든 사건과 내용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치장되고 영광받으시고 더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느냐 하면 우리를 질그릇으로 하여 우리 안에 보배를 감춰 놓으십니다.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지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집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능히 저들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 나쁜 사람들을 대적할 힘과 그 고난과 그 죽음에서 면할 힘이 있으셨지만 그걸 당하신 것 같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서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놔두는 것, 예수가 예수 죽인 것, 그 세력 앞에 우리를 방치해 두는 것 같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질그릇이 깨지고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자기가 살고 자기에게 시선을 모으기 위하여 모든 것이 동원됐다면 이제 신자는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것이 동원됩니다. 뭐까지도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동원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데반의 죽음은 그것이 너무 미화될 필요도 없고 말하자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스데반의 모든 설교와 존재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화살표가 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뭐라고 묘사되는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도다.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고 성경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죽음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마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갖는 신앙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환난과 고통을 면하려는 움직임으로만 신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주의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는 이 아주 나쁜 신앙관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는 법칙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가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 넘어짐을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십시다. 요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파괴되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걸 좀 고치려고 그래요. 지금 대부분의 문제,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90% 이상의 문제가 여자들에게 있습니다. 뭐 놀란 얼굴을 해갖고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무너지고 있느냐 하면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남자가 가서 벌어오는 거는 50만원 60만원 벌기 바빠갖고 이제 높아져야 100만원 벌어오는데 부인네들이 아파트 몇 번 사고 팔고 하고 증권 몇 번 손대더니 1억 2억을 벌더라 이겁니다. 그러자 뭐 손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내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우스워지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몇십만 원 벌려고 그냥 전화 그냥 윗사람한테서 전화 오면 전화 걸면서도 그냥 고개를 숙이고 새벽같이 나갔다 밤늦게 오고 먹기 싫은 술도 먹고 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고 뭐 주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오래면 오고 가래면 가고 설설기고 내가 이렇게 말해서 저 딴 거한테 내 평생을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뭐 하나 제대로 사달래면 그냥 펄펄 뛰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돈을 몇 억쯤 손에 잡고 있으니까 우습잖아요. 남편 차도 하나 사주고 이빨 썩은 거 금이빨 갈아 끼워주고 얼마나 쌈쌈해. 그러자 말이에요. 남편이 우스워지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돌면 참으로 이상하게도 인생에 있어서 보람과 기대를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도 새롭고 흥분할 일이 없어집니다. 집안일도 돈으로 파출부 다 시키고 애들은 돈 주고 가정교사 불러다 시키고 그럼 시간이 펑펑 남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손톱 다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손톱이나 하루 종일 다듬고 얼굴이나 그렸다 지웠다 해갖고 이 얼굴도 됐다, 저 얼굴도 됐다. 그려서 안 되면 이제 병원 가서 깎는 거죠, 이제는. 그래갖고 떨치고 나서서 어떡하자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이 쉰이 돼가지고 울긋불긋 해갖고 나하고 어떻게, 잡아가란 말이에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쩌자는 게 그 나이에. 뭘 먹으니 맛있길해요? 뭘 하니 재미있길해요? 하와이 아니라 어딜 가면 재미있어요, 그게. 안 그래요? 돈 없을 때 쪼개서 가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간 거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휴일이란 건강하고 바쁘고 보람있게 살다가 주어지는 시간이어야지. 그게 정말 단맛이 있는 것이지.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해보십시오. 그날이 그날이고 없는 돈에서 모아서 한 끼 사 먹은 짜장면이 맛있지. 얼마를 꺼내서도 남는 돈 중에서는 얼마짜리를 사 먹어도 꽝입니다. 뭐 또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느느니 교활한 얼굴밖에 없어요. 이걸 기독교라고 믿고 있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신이 안 나요?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생기길 잘생겼어요. 눈이 커요. 체중이 더 나가요. 허리가 굵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머리가 나빠요. 뒤엔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그러나 제가 누구보다도 편안하진 않습니다. 고통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사건이든지 그것이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제 마음 안에서 기대와 흥분과 만족을 뺏어가진 못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하다는 것이 꼭 행복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졌다는 뜻으로의 불안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과 같죠.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나와서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면 어느 쪽이 더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오늘 틀림없이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 따라 나오신 분들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통 이런 설교를 하고 와서 듣는 분하고의 상관관계를 보면 제일 웃기는 일이 뭐냐면 와서 듣는 사람이 자기가 고객이니까 고객은 왕이죠.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너 오늘 설교 잘하면 내가 예수 믿어줄 거고 너 오늘 못하면 난 꽝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기회를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하면 여러분의 불행이고 제가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의 다행이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안타까우냐?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죽고 나서 몹시 곤란한 데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모르시는 분 쪽에서 보면 여러분 쪽에서 믿어줄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와주시는 것이 제 교회에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좁은데 이렇게들 오셔가지고 저희 달가울 게 없습니다. 헌금을 내신다고요? 안 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웃기지 마시고 헌금 오늘 달라고 다시 갖고 가십시오. 헌금을 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칭찬을 받지 헌금 더 내면 제가 더 받고 무슨 뭐 승리 수당을 받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왜 이러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와주기 때문에 남포교회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 유명한 건 저 때문이지 여러분 때문은 아닙니다. 약 올리십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혹시 이렇게라도 좋습니다. 너 두고 보자. 너 얼마나 잘나서 그러냐고 악을 품고라도 좀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기독교란 세상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란 그가 당하는 모든 위기와 절망과 그 아슬아슬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의도된 생애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쉴 틈 없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세상이 나를 배반한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으며 나의 연약한 것과 나의 모자란 것을 인하여 자폭하지 않는다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으로 하여금 넌 그 꼴을 하고도 왜 사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망하고 망해서 옆 사람이 넌 그러고도 왜 사냐 이렇게 묻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말하자면 신앙을 오해한 사람들 같이 난 예수 믿었더니 돈이 벌리더라 난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낫더라 그래갖고 뛰어다니면 교회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남포 증권밖에 안 됩니다. 아무도 생명과 진리로까지 질문을 연장하지 않고 추적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돈 벌린대더라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난대더라 그 누구나 돈 싸들고 와서 이 돈을 불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증거되는 일도 없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연결되는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스데반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죠. 아니 스데반은 사실은 성경에 등장한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멋지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얼굴이 천사 같고 하늘 보좌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며 유대인들의 잘못을 정황불상하게 해부해냅니까? 그리고 죽고 맙니다. 왜요? 스데반이 또 다른 하나의 모세가 되지 말라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집착했듯이 우리가 또 스데반에게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이 증거하려고 했고 스데반이 죽어야만 됐던 것도 우리 모두를 스데반의 문화생을 만들거나 스데반의 후손을 만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자를 만들게 하려고 사도행전은 스데반까지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스데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가능한 한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래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소용된다면 오래 사십시오. 200살, 300살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죽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려면 빨리 죽으셔야죠. 그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잘 골라진 사람입니다. 제2의 모세가 되지 않게 하려고 성경은 사도 중에서 첫 순교자를 뽑지 않고 스데반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데반은 멋지게 묘사했지만 그 묘사는 스데반을 향한 묘사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보배에 대한 묘사인 겁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든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보배의 영광이 밖으로 묘사 표출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스데반이 더 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순교의 영광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치장할 것이라면 스데반으로 첫 죽음을 당하게 하지 않고 무슨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을 첫 순교자로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악착같이 사도 중에서가 아닌 지금 이 사도 시대에 사도 아닌 사람을 첫 순교자에 관을 씌우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것 같이 모세의 지위를 탐낸 것 같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했던 것 같은 자리에 우리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는 배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야말로 성경 어느 곳에서나 신자된 도리로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주님으로만 연결되어야 하는가가 거기 이렇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살아도 그 사는 이유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죽으면 죽는 것으로도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눈물이 있다면 그것도 모두 주님께서 증거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그 빛을 발하는 것으로 씌워진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생에 낙심할 것이 없고 실패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빌립보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편에 섰다. 이걸 추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왕에 예수 믿는 사람 되었고 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생과 내세를 그 안에서 운명받으셨고 그걸 목표로 하여 추적하고 있는 사람 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주를 만날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이냐? 여러분이 나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원리와 목표를 신자답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뒷전으로 밀어 던지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망신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망신을 당하지 않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못 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남에게 짓밟히더라도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읽은 셈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절대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우리를 깨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이지 우리의 살아 생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실패되는 일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갖는 인생관입니다. 나의 넘어짐은 내 넘어짐이 아니라 질그릇이 깨지는 일일 뿐입니다. 내가 게으르고 무지하고 완악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은 잘하는 짓 아니죠. 그러나 주께서 나의 넘어짐과 나의 실패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스데반같이 죽는 자리까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다면 산 대로 실패했다면 실패한 대로 죽으면 죽는 자리까지 주께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배로 등장하는 일로 인정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훈련하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인생과 삶과 만나는 사건 속에서 주께서 드러나시며 영광을 바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부디 우리로 옛적의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를 증명하고 나를 잘났다 하기 위하여 주님도 동원하고 하나님도 동원하고 기독교도 동원하는 미련한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지 말게 하소서. 외식하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소서. 남에게 인사받고 칭찬받고 잘났다는 대접받기 위하여 주를 감추고 그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서지 말게 하소서.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드러나며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깨어짐을 통하여 발휘되는 주의 충만한 영광과 자비와 긍휼과 베푸시는 사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저 헛된 영화, 저 헛된 돈을 구하지 말고 주를 구하며, 주께서 나를 들어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깨어있고 정직하고 거룩한 일을 늘 사모하며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